제13장 성장하는 길, 십자가를 짐.
앞장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수차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 생명으로 말미암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든 봉사를 지배하는 원칙을 보는 것은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들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초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봉사의 조건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근거인 것과 같이 죽음과 부활의 원칙은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의 기초입니다.
모든 참된 사역의 기초.
우리가 죽음의 원칙과 부활의 원칙을 모를 때 우리는 결코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도 이 기초 위에서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우리 주님이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무슨 죄나 정결케 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례가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초 위에 서 있어야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침례로 말미암아 기꺼이 죽음과 부활의 위치에 서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셨고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임을 알 것입니다. 그분 외에 이 땅에서 행했던 사람 중 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사람이므로 그분의 아버지와는 다른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점을 다룰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주님에게 그분 개인의 뜻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그분은 개인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도 인자이므로 자기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다른 점은 바로 그분에게 사람의 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셨을 때 그분은 혼을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게 혼과 몸이 있는 것 같이 주님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혼과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도 혼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즉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자마자 사탄이 그분을 시험하러 왔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써 그분의 필요를 만족시키라는 것이었고 또한 성전에서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사역을 즉시 존경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또한 원래 그분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세상 왕권을 즉시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사탄이 왜 그분을 시험하여 이런 괴상한 일을 하라고 했는가를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사탄이 왜 그분이 범죄하도록 그분을 더 철저하게 유혹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달리 시험에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칭하는 것이 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지금 나와서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일의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체 궤계는 바로 주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혼으로 말미암아 일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동일한 상황 하에서 인자는 다른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이것이 그분이 생활하는 기본 원칙임을 설명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혼생명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이것이 그분의 모든 사역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기 전 골고다 일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의 원칙을 기초로 삼으셨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이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사역을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한다면 우리가 어찌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이 원칙이 그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분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분은 이 점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분은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곧 그분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효능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성령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가치를 안에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이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는 이것들의 모든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또한 이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비로소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가 없으면 그들의 간증은 공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7장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사역에 대해 쟁론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가 그분의 종이고 누가 아닌가를 증명하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각각 지팡이 하나를 취하여 12개를 지성소 중곡의 앞에 하루 저녁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튿날 주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시며 아론이 그분의 택한 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일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부활을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역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가 참된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죽음을 거쳐 부활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을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역사와 효능을 보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사함을 얻은 것은 그분의 보혈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에서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죄의 권세를 처리했는가를 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알므로 우리는 다시 죄에게 왕노릇하여 그를 섬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 방면에서도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자유의지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헌신할 필요성은 매우 자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께 순복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구성하는 출발점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혼에 대한 인식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다른 면인 생활의 성화 문제, 즉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개인의 성화를 보여줍니다. 거기서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율법 아래 떨어진 것과 율법에 의해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는 내 안에 성령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십자가로 이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거쳐서 이 공과를 배우고 이면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죽음의 가치를 발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생활의 성화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육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혼 생명의 천연적인 능력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들을 다 알고 체험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이 방면에서 주님의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봉사에 있어서 그분에게 참으로 유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이런 단계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이상해서 말한 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여전히 그분에게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에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얼마나 있는지 중국 속담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12자나 되는 벽을 쌓았으나 15자를 헐어버렸습니다. 한면에서 우리는 주님에게 쓰임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헐어버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파괴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직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혼을 처리하시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그런 다음 이 일이 어떻게 그분을 섬기는 문제와 관련되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
이제 우리는 사복음서의 구절들을 여러분 앞에 두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5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4절. 노세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네 군데 성경 말씀은 여러 공통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구절에서 주님은 우리 혼의 활동에 대해 말씀했고, 또 모든 구절은 혼생명의 다른 방면 혹은 혼생명의 다른 표현을 다루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에서 주님은 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는 것임을 아주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서 주의하는 혼생명 혹은 천연적인 생명은 우리가 본 옛사람이나 육체에 관한 구절들보다 훨씬 전진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점은 바로 영단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사도가 세 차례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과거 완료형으로 언급한 것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도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원문에 사용된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해보면 이러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최종적이고도 영원히 못 박힌 것은,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또 다른 면, 곧 날마다 십자가를 짐이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점을 보기로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한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날마다 한 단계씩 그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혼과 관련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한 가지 일입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혼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우리의 타고난 재주와 재능 및 우리의 인격과 개성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렇게 했다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의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혼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우리 개인의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과 혼의 천연적인 재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거기에 십자가가 추가되어 천연적인 재능을 죽음에 넘기우게 하고 그것들로 주님의 죽음의 인을 지니게 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영광스러운 부활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의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의 갈망을 토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죽음의 표시를 혼에 두었고 혼으로 하여금 다시는 독립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며 항상 성령에 속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 역사만이 바울같이 재간 있는 사람으로 그의 천연적인 능력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혼은 감정의 최고 기관으로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거의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록 감정 자체가 악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연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여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이고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자기 혼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감정의 미묘한 행동 안에 한 가지 감추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 사람의 혼입니다. 십자가가 이것을 처리합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혼을 잃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가운데 혼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않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것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의 요구를 거절할 때 고통을 거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어떤 현저한 죄가 아닌 것이 끝까지 주님을 좇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사랑과 천연적인 감정에 의해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생활에서 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참고해 보기로 합시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그분이 유대인의 장로들에 의해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성으로 그분을 책망하면서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당신 자신을 아끼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신을 아끼시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사탄을 책망하듯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데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초점은 다시 혼에 집중되었습니다. 또 여기서는 특히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망을 가진 혼을 말합니다. 혼은 매우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혼은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리라. 어쨌든 나는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혼은 구원을 청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힌다고? 오,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다.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 내가 정말 자신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전진하려면 많은 때 우리 혼의 음성, 즉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서 나온 음성을 거스려야 하고 살아야 한다는 부르짖음을 십자가가 멈추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저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그 자매님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극히 큰 질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질문보다 더욱 우리의 존재를 만집니다. 한 번은 어떤 일에서 그녀와 주님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았고 또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실로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주여 제가 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주여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당신께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녀에 대한 주님의 요구를 감소시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것을 원치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가 선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일지라도 이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관심했지만 그는 천연적인 사랑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담대히 책망할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많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오직 강한 사랑만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럴지라도 만일 여러분 속의 영이 단순하고 혼의 섞임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베드로의 과실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마음이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위하여 동정의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깊은 것을 만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가 어떻게 혼을 처리하는지를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또 혼의 일을 처리하시는데 이것은 특히 그분의 재림과 관계됩니다. 그분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을 인자에 나타난 날과 비교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들림받는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양자 사이에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롯의 처를 생각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릇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만일 제 해석이 틀리지 않다면 이 단락의 신약성경 말씀은 휴거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자가 오실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휴거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우리가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조화시키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의 이 단락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로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근거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하라는 가장 긴급한 공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르심은 결코 과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 속에서 마지막 순간의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 마음의 참된 보물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만일 보물이 주님 자신이라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최후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사를 더 사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한마디 추가하거니와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욱 사모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저는 책 한 권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8장을 완성하였고 앞으로 9장을 더 써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만일 주님이 내게로 올라오라 라고 저를 부르실 때 그럼 저의 책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응한다면 주님은 좋다, 땅에 남아서 마저 쓰거라 라고 반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하고 있는 소중한 일들이 우리를 묶을 수 있고 우리를 땅에 굳게 뿌리박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혼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영으로 말미암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이 단락의 말씀에서 우리는 혼생명이 어떻게 땅에 속한 일에 종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장가들고 씨 가는 것과 심고 먹고 마시며 사고 파는 것들밖에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이것들에 의해 점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들에게 향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쉽게 땅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여러분의 혼을 잃는 것입니다. 디베레아 해변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부활한 주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한 행동이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이신 줄 알고서는 배를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기적으로 가득 채워진 물고기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주시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 우리 속에서 영적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러도 우리가 처리하는 혼적인 활동은 아직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의 감정적인 방종과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 혼이 이 세상 것들에 의해 점유되는 것 등입니다. 이것들은 작은 일에 불과할 뿐 우리는 아직 문제의 참된 핵심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깊은 것들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열매 맺음.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말한 십자가의 내적 역사는 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서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음을 봅니다. 거기서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풍성이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목표는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밀알은 다른 사람에게 그의 생명을 나누어 줄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택하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 속에 그분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독생자께서 죽으신 결과로 그분은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참회한 그분의 죽음은 바로 이런 면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명의 분배자가 되어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과 우리의 혼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비결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참된 노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말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요점에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속에는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 보화를 얻었습니다. 즉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 이 생명은 이렇게 적게 표현됩니까? 왜 한 알 그대로 있습니까? 왜 이 생명은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분배될 수 없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왜 이 생명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나 나타나지 못하는 원인은 이 생명이 우리의 혼에 의해 감싸져 있고 혼이 이 생명을 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 안에 살면서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으로 일하고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혼이 생명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혼을 잃어야만 충만한 데 이를 수 있습니다.
흑암의 밤과 부활의 아침.
그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가져다 두고 하룻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이 일은 죽음과 부활, 생명을 잃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또한 입증된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행적인 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다루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혼과 혼의 천연적인 능력과 재능과 지혜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 우리 속의 천연적인 근원을 깊이 파헤치기 위해 날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끊임없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을 잃고 생명의 영이 일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우리 생활의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 전체의 생활과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도 뒤따라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좁은 문이고 이 문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니엘에서 야곱은 이런 관문을 만났습니다. 야곱 안에 있는 천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장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총명과 재간으로 그 목적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천연적인 능력을 빼앗아가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심으로 그를 절개 만드셨습니다. 비록 야곱이 계속 걸을 수 있었지만 시종 그는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가 다른 야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다리가 여전히 있었고 다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의 힘은 이미 만져진 바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부상당한 다리로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의 부상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필히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통과 흑암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지고 근본적인 것을 박탈하시며 결국 우리가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런 경지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도록 엄하게 대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을 들려주겠습니다. 구원받은 후 1년 동안 저는 전도하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속에는 저를 앞으로 전진하도록 재촉하는 어떤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저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도가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너그럽게 상당히 오랜 기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상당한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를 재촉하는 천연적인 능력이 만져진 바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갖기 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얻는 만족을 인해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도록 부탁하신 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연적인 생명으로 산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항상 여러 번 변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기질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은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이 다른 데로 향할 때 여러분은 움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맡겨져도 여러분은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서 여러분은 그다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치우친 사랑의 능력, 곧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미워하는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여러분이 좋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탁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변함없이 이행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전도에 능하고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서 어떤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즐거움을 주는가를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체험하는 참된 즐거움은 쉽게 변하는 여러분의 감정보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뜻을 표현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즉시 반응하는 단계로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과 의지와 감정이 집합된 곳인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 의해 만져진 뒤에라야 우리가 이런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 안에 두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종의 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것을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한번 만져짐으로써 얻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항상 이런 무능함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영원히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세워질 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 자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담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을 할 때 야곱같이 주권적인 다루심을 초래하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혼의 충동을 조차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고통을 당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가하시는 징계의 손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이런 관계를 증거하시고 또한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기업과 영광도 얻게 될 것을 증거하십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져야 할 반응은 다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러분 안에서 참되게 세워질 때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경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의 경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원칙은 여러분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어떤 위기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 안으로 해방하셨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잃은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원칙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권능과 힘이 있게 하고 생기와 생명도 있게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른 점은 모든 것이 하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이나 발을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혼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각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혼을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혼을 사용하지만 더 이상 혼 안에 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생명 삼을 때 우리는 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을 생명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한 반역자, 비록 우리에게 재간이 있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격리된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영 안에서 살고 영으로 말미암아 살 때 비록 우리가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하는 것 같이 우리 혼을 사용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영의 종이 됩니다. 이런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흑암의 밤이 항상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지난 날들 동안 주님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저를 수개월간 한쪽에 제쳐놓으시고 영적인 면에서 완전한 흑암 안에 들어가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정지되었고 모든 것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제가 잃었던 것을 점차적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잃었던 것을 스스로 되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서 긴 밤, 즉 흑암 속에 있는 온 밤을 거쳐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조급해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주님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한 시간 내에 죽음과 부활을 다 체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쪽에 제쳐놓으신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 시간을 사용하시는지는 알려줄 수 없지만 원칙상 그분이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을 거기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발전도 없고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것들도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늬 없는 담을 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의 축복하심도 있는데 여러분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룻밤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온 밤일지라도 하룻밤뿐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갈 때 여러분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영광의 부활 안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얻은 것이 과거 소유했던 낡은 것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젊은 형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연적인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만일 당신이 이미 주님을 만나 철저히 만져진 바 됨으로써 천연적인 능력을 잃은 것을 안다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식탁에는 접시에 전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들고서 그것을 먹으려는 것처럼 그것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 쪼개진 두 조각을 하나로 합쳐놓았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이 전병은 겉보기에는 다른 것과 다를 게 없지만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당신의 등뼈가 부러지면 하나님이 가볍게 만지기만 하여도 당신은 순종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의 영광이 아들들 안에서 표현되도록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방면의 피를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왔던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진실로 반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즉,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과 같이 다음과 같은 사역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바울보다 더 적극적인 생활을 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로 계속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다음 가능하다면 서바나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연안 전체를 돌보는 봉사에서 그의 마음은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만을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영적인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게 하시기를.